누가복음 22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 사역. 12번째. 변형의 필요성.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9장 27절부터 50절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 역시 희년에 관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변형되시는 것이 필연적이었음을 봅니다. 신약의 전체 계시에 의하면 희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형되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가복음 9장 2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과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되어로 번역된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희년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변형,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계신 사람 구주는 죄의 육신의 모양, 타락한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계셨으므로 변형이 필요했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에게 뱀의 형태는 있지만 뱀의 독성은 없듯이 육신 안에 계신 주 예수님에게도 죄의 육신의 모양은 있었지만 죄의 육신의 본성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셨을 때 옛사람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을 때 사람은 이미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타락한 오랜 뒤에 육신이 되셨으며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암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바울의 말로 보아 이것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육신 되신 주 예수님은 육신 안에 오셨기 때문에 변형이 필요하셨습니다. 부활, 변형, 희년의 완전한 적용. 신약 시대는 희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년의 완전한 적용의 시기는 아닙니다. 희년의 완전한 적용은 변형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언제 완전히 변형되셨는지 압니까? 그분은 부활 안에서 완전히 변형되셨습니다. 산 위에서의 변형은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완전히 변형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러한 변형의 상태에 머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의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변형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변화나 변형은 우리의 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숙한 믿는 이는 그의 혼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즉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는 이들은 변형된 구주께서 오실 때에 육신의 몸이 변형되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 몸의 변형을 몸의 구속이라 부릅니다. 몸의 구속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의 말은 우리가 오늘 희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어 완전히 변형될 때,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희년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희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희년, 곧 전체 신약 시대인 주의 은혜의 해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창조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희년의 누림에 참여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가련한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죄들의 사함받은 것을 알 뿐 그들의 영이 거듭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함을 받고도 그가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옛 창조 안에 머물러 희년의 누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희년의 누림을 위한 변화. 희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희년의 누림에 참여함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을 때 우리가 희년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사함을 체험했을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의 즐거움은 우리가 희년의 누림에 참여한 시작의 표시였습니다. 합당한 전환과 구원의 체험은 항상 그러한 누림을 가져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거듭난 후 다만 교리를 기억하는 대로 잘못 인도되어 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희년의 누림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단지 교리적이고 정신적인 이해나 신학으로부터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으로 더 많이 확산되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더 많이 적시면 적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많이 희년의 누림에 참여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과 로마서 12장 2절을 체험할 때, 즉 우리가 우리의 혼 안에서 변화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희년을 누립니다. 당신은 희년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까? 희년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3일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 희년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3일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 곧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눈먼 교사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어 희년의 누림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돌아왔으며 우리의 혼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계속해 나아갈 때 전진할수록 우리는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3일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보다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열광합니다. 이것이 희년의 누림을 위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주 예수님의 헐몬산에서의 변형으로 묘사됩니다. 9장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혼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과 우리의 혼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도록 변형된 상태 안으로 들어가도록 천연적인 생명과 옛 창조를 말살합니다. 여기 변형된 상태 안에서 우리는 희년의 누림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누림을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합니다. 변형과 하나님의 왕국.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후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산 위에서의 주님의 변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변형이 하나님의 왕국의 오심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희어져 광채 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들은 번개처럼 번쩍임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과는 달리 이 구절들은 변형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확실히 주님의 변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변형은 하나님의 왕국의 오심이요 나타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생명의 씨이신 구주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안으로 뿌려져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왕국으로 다스리실 영역으로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 구주의 변형은 사실 이 왕국의 나타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변형되신 분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말한 까닭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확실히 희년의 누림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었고 3일 하나님의 누림 안에 있었습니다. 변형을 희년에 관계된 것으로 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의 변형이 하나님의 왕국에 나타남이요 또한 희년이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번에는 우리 안에서 다시 성육신 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인 그분은 다시 한번 육신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안에 주 예수님이 사시는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변형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변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지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를 조감하는 관점을 가지고 4장에 선포된 희년의 원칙에 따라 바라본다면 9장에 나오는 변형이 희년에 관계됨을 볼 것입니다. 9장 27절부터 36절에서 희년의 완전한 누림을 체험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중 3명만이 이 완전한 누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은 희년에 참여하여 누렸지만 여전히 매우 천연적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변형되셨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희년 안에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희년에 대하여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에 관한 합당한 깨달음 없이 희년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들 세 제자들은 여전히 예창조 안에 있었고 여전히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아들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으심. 산꼭대기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아래 골짜기에서는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힘을 다했지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 세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있어 희년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주께서 산꼭대기로부터 내려오셨을 때 직면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은 주님과 세 제자들이 하산했을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어떤 영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이 없었음을 봅니다. 골짜기에 남아있던 9명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 다투었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희년은 주 예수님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창조 안에, 여전히 천연적인 생명원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희년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원에 머물러 있고 예창조 안에 사는 한 희년에 함께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희년은 천연적인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9장 41절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43절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거듭 밝히신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죽음을 거듭 밝히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어서 우리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확실히 제자들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우 천연적이었던 까닭에 분명 희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이 장차 죽으셔야 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반드시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암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나는 희년을 이루기 위해 죽어야 하며 너희는 희년에 참여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 나의 죽음 없이 희년이 있을 수 없으며 나와 함께하는 너희의 죽음 없이 너희는 희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들이 무능력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 중 누가 더 크냐는 것에 관해 변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지적됩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크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곧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고하였습니다. 요한의 말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분이 연주하고 계신 음악을 감상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천연적이었고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희년의 누림에 참여할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희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성취됩니다. 나아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동일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희년의 누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희년과 희년의 체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희년의 성취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는 희년의 누림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4장에 선포된 희년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나는 이 복음서에서 희년에 관한 것을 보았으나 4장의 희년이 그 뒤에 오는 모든 장들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희년의 누림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9장 50절의 때에 주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9장 51절부터 시작하여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부분을 완성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이 희년의 누림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전혀 이 희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실 곳, 제자들이 그 희년의 누림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죽을 곳인 예루살렘으로 그들과 함께 가셔야 했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비록 제자들이 희년 안에 있기는 했지만 희년의 누림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희년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으므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그곳에 홀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희년의 성취를 위해 그분이 죽으셔야 하고 그 희년의 누림에 참여하기 위해 제자들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